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9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세한 설명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보는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설교들을 쭉 하실 것인데 그 설교하시는 내용들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딱 한 가지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건 여하튼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여지껏과는 다르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지껏 보면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보시면, 기적들을 보시면 뭐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육체 질병의 문제였건 경제적인 문제였건 자녀의 문제였건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내가 받기 원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아 해결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건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종종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뭐 성전 건축을 한다 아니면 뭐 교회 청소를 한다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기도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얹어드린다든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드린다든지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 그까짓 거 지어놔봤자 얼마짜리 짓겠습니까? 천국이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예배당을 왜 짓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혹은 재산을 바쳐서 뭔가 헌금을 한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 했을 때는 그것이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잘 지려는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천국에 계신데 거기에 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을 산다 혹은 교육관을 산다. 왜 그걸 사는 겁니까? 왜 마련하는 거죠?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도록 신앙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마련하는 거지 교육관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잘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잘 섬겨주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 해드리는 것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크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신앙생활과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성도가 있잖아요. 그 성도를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네가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랬을 때 이걸 알아들었느냐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 몰랐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넌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장 나를 떠나라 이런 저주받을로마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가로막죠. 가로막으니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너는 복이 있다. 그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조금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게 주님의 진심입니까?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게 주님의 진심입니까? 뒤집어서 이게 두 개 합쳐보면 주님께서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냐? 어찌 보면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던 신앙 고백은 십자가도 몰랐던 정말 미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 듣는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세례도 못 받습니다. 세례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아주 이 신앙도 아닌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신앙 고백. 어찌 보면 저게 예수님 믿는 게 맞아? 사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 그런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이런 수준과 상황인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수준입니까? 때로는 저거 사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러면 할만합니다. 그렇죠? 국무총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할만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그지 같은 놈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명령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또 부족한 상황인데도 말씀하셨다. 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저주받을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라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쁜 점들은 좀 부드럽게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 인간과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나는 저 사람과 영이 달라. 막 이러고 그냥 벽을 쌓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초신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해 못할 수 있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공관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며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다 총괄해서 이야기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십자가 안 믿어도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완전한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누가 봐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을 섬겨야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하튼 성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싸가지 없이 하지만 그래도 나는 100%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주님 앞에 뺨따기 맞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동할 때에는 내가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늘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백날 입이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참 섬기려고 노력해왔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 섬겼던 것보다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섬김의 믿음을 더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지껏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며칠만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한 살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옆에 있는 성도를 잘 섬기는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 있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잘 옆에 있는 사람 섬겨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섬김이 가득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 섬김 받을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또 내 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내 옆에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섬기며 살았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닮은 모습,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